사무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22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 말씀과 동일합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고요. 단어 몇 개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편 18편에는 맨 앞에 1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을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절 하나만 사무엘하 22장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제일 큰 차이고 나머지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22장 내용, 그러니까 시편 18편 내용이죠.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다윗이 불렀던 승전가이기는 한데 매우 긴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처음부터 4절까지 내용, 이 앞부분을 우리가 보고요. 이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들어가는 말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의 맨 끝에 가면 마무리하는 찬양 내용이 나올 거고요. 중간에 본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본론, 두 번째 본론, 세 번째 본론. 이 본론 각각 내용들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내 형편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를 다 담고 있어서 이 내용만 잘 이해하면 뭐 또 이게 본문이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가 22편 내용, 시편 18편 내용을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상황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냐면 이 다윗이 원수도 있고 사울도 있는 거죠. 그들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상황, 그런 시점에서 이 찬양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설교하는 그 내용만 자꾸 보지만 앞부분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그런 문맥 속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 처음부터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쭉 말씀 나눴던 내용이니까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 다녔죠.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20장에서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두 번이나 연거푸 후 반란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바로 앞장이죠. 21장에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두 종류 어려움이 나옵니다. 전반부에서는 3년 동안 연거푸 기근이 찾아왔고요. 후반부에서는 블레셋과 네 번에 걸쳐서 연거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거인족 장수들 네 사람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이겨도 또 전쟁, 이겨도 또 전쟁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3장부터를 생각해보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믿었던 녀석 반란을 일으키고 기근 만나고 연거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쭉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시점을 놓고 보면 어느 시점에 맞춰서 이 22편 내용, 22장 내용을 찬양했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본문을 쭉 읽고 나가니까 아, 반란도 있었고 또 다른 반란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고 그런 모든 사건과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찬양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나. 좀 승승장구해서 좀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지금 내용은 고난을 당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1절에 야 이렇게 원수의 손에 건짐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윤택하고 자유롭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공해서 A라고 하는 지위에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성공해서 장관 됐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했다.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연거푸 승리하거나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찬양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 언제냐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찬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사회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다가 건짐받은 게 뭐 그리 대단히 좋다고 나와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할까 성공하고 성공하고 성공해야 찬양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고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습관처럼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만났을 땐 작정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형통할 때 감사해서 작정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무수히 봤지만 아들이 대학 붙었다고 그 다음에 아들이 좋은 데 취업했다고 좋은 사위 며느리를 보았다고 3일 4일 금식하며 찬양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게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합당하게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얄궂은 거죠. 왜 울어야 되는 고난을 만나면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데 형통함을 만나면 성장의 기회가 안 되고 이게 도리어 시험에 드는 그런 악한 그런 기회가 되고 말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보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규성이라고 광수 형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느 날 보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규성아 왜 이렇게 우니? 근데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울면 아빠가 이쁘게 생각하겠니? 눈물을 뚝 그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한테 예쁘게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래도 아빠가 사주셔. 그랬더니 규성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울어야 사주세요. 그냥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시고요. 울고 때를 써야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사람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했는가.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표현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단어만 다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고백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대적이 없으면 요새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죽을 지경이 아니면 피난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상황들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쭉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우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잘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 선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은 어떤 종류였느냐. 첫 번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봐야 돼요. 앞부분에 21장에서도 기근을 만났잖아요. 3년이나 연거푸 기근을 만났는데 왜 그렇게 생긴 거였죠?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다윗 시대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좋지 못한 상황, 형벌을 받았을 때 어떠했는가? 그 그때 다윗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겁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설령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형벌하셔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있었죠. 다윗은 아무 허물이 없었는데 뜻모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목숨 걸고 사울을 구해주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고 죽을 위기를 많이 만났잖아요. 블레셋이 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들을 만났잖아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똑같이 고백해요. 나누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뜻모를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다른 것들은 나를 건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때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세상에만 휩쓸리고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심판을 받았건 고난을 당하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제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참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혹은 불신자들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몸이 건강을 잃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저렇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저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 저렇게 자녀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저렇게 주저앉아서 세상적인 방법만 찾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은 이미 다 지나간 내용이죠. 다 지나간 내용입니다. 다윗이 앞에 이미 고난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승전가를 부른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내용은 뭐냐면 간증입니다. 이미 내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저런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는 그런 찬양과 삶을 살아야 되겠죠. 동시에 아직 어려움이 지나지 않았을 때,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 때 어떠한가?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거는 앞으로도 혹시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좋아지는 게 한 것도 없어 보여요.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 고난의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을 때는 제가 주님 붙들고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믿음의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간증하면서 살든지. 그래서 성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고백하고 있거나 간증하고 있거나. 지금 사실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거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불행한 일이지만 다윗은 이후에도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에도 자기가 불렀던 이 찬양을 생각하고 자기의 간증을 기억하고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은혜 베푸실 것을 또 소망하며 지냈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모든 고난의 과정을 마치고 형벌을 받는 기간이 다 끝나고 건짐을 받은 이후에 이와 같이 간증하고 찬양했습니다. 간증하고 찬양했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두 설교를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결국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지껏도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때때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혹여 우리가 뜬구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한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움들 만나지 말게 하시고, 혹여 만나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